우리 어떤 상황과 어떤 정황이 있든지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기로 또 선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또 오늘 새로운 곡 한번 배워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손길 넓어 지내 넘쳐나네 경청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경청하네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지어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할지어다 아멘 주님 오늘도 영광스럽고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노래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며 저희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애타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오늘 모든 심령들을 만나 주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의 손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찬송가 25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기도드립시다. 주님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끊어버리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 만나 주십시오.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우리가 주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임재의 영광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이깨우시고 주장하시는 주님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오. 거룩한 길로 복된 길로 생명 길로 이끄는 길로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멀리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께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6월을 시작을 주님께 맡기며 새로운 달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오니 저희들 아버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병상에서 아버지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의 무게를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아버지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돌보심이 있기를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아버지 우리가 돌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더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사랑회와 하이전도대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안고 나가 전도하며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홍익교회 2차 중직선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생각이 아닌 주님의 주신 지혜로 일꾼을 선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중직으로 선출되는 아버지 중직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중직으로서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섬김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또한 낙심하지 않는 아버지 또한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마음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순례를 준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기쁨이들이 많이 아버지 참석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온전히 아버지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하는 성김이들에게도 성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길 때 주께서 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최은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목사님의 아버지 건강과 아버지 가족 모두가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주시는 삶에 온전히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6월에 저희들에게 주신 암성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아버지여 또한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험한 세상 가운데 지낼 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저희들이 가진 것 또한 여전히 다 주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간구를 담아 예물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며 저희들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시옵소서. 교회 안팎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충성하는 손길들과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제 나올 때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나왔습니다. 부르짖는 자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갈망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손 한번 잡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새 가족들은 많이 쑥스러워하는 시간입니다. 네,
기쁘게 인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2024년 표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암송구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실천사항입니다. 시작.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 네,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럴 때 낙심하지 않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가족 문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6월, 또 응답과 감사가 충만한 6월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통독 잘 하고 계시지요? 네,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면 또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랑방에서는 지난번 1차 통독 때 치킨하고 피자를 선물로 받았대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나누자 그래가지고 한 주 다 읽으면 1인당 1,000원씩 헌금을 하기로 했대요. 내가 일주일째를 다 읽으면 1,000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일 하게 되면 한 80만 원 모인대요. 그래가지고 40만 원은 다른 사랑방 피자 치킨 사라고 헌금하고 40만 원은 자기들끼리 배터지게 먹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뭐 잘했죠 뭐 그죠? 잘했죠. 예. 어쨌든 간에 사랑방별로 열심을 내어서 함께 또 성경 통독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중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위한 기도에 매월 첫 번째 주 수요 예배 마치고 치유 기도를 하는데 이번 주에는 사랑의 순례가 있어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사랑의 순례 준비에 너무 분주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치유 기도가 없고요. 7월 첫 주부터 다시 수요 예배 때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웃 사랑의 청춘대학이 이번 주 6월 6일 목요일인데 이번 주 6월 6일이 현충일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강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안 하면 좋아하죠. 너희들은 좋아하지만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싫어하실 거예요. 모이고 싶어 하시니까. 네, 아쉽지만은 6월 6일 현충일 날 가족들과 함께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정말 다르네요. 그죠? 예, 아이들은 그렇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순례가 이번 주 금 토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맛보는 은혜 시간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여성 예배에 위해서 섬기비를 모집합니다. 아이들 키우는 여성들이 참 힘든데 와서 은혜 받으려면 아이들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립니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 대신 아이를 보살펴 줄 수 있는 아이들 돌보미를 모집합니다. 아기 돌보미. 네, 매주 수요일 날 오전입니다. 영화부 꿈당 베이비 샤워가 6일 9일 날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재직회인데 선거로 인한 공동의회 때문에 재직회는 그냥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왜 와 있는지 궁금하죠? 예, 아이들이 서울 노예 어린이 교육대회에 가서 상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봅시다. 누가 받았나 봅시다. 상장, 동상, 홍익교회 초등부, 글쓰기, 김지음. 위 어린이는 본연합회가 주최하는 63회 어린이교육대회에서 뛰어난 재주와 훌륭한 솜씨를 보여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5월 11일 서울로의 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 회장 문현선. 예. 아이고. 축하합니다. 예. 야, 좋겠다. 예. 엄마, 아빠가 좋아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죠. 네. 김세희. 예. 상장, 동상, 홍익귀의 유년부 독창. 김세희. 이야, 독창 잘했어요? 이야, 축하합니다. 예, 아이고. 예.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이거. 아. 예, 상장, 동상, 홍익귀의 초등부, 독창, 김서윤. 이야, 서윤도 독창이세요? 이야, 축하합니다. 예. 아이고, 예. 그리고 상장 은상 홍익교회 초등부 그리기 신지효. 이야 좋겠다. 엄마 아빠가 좋겠다. 이야 축하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왕선영 상장 은상 홍익교회 유년부 그리기 왕선영. 이야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어이구.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교육대에 입상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더 잘 발전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재능 달란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잘했다고 큰 박수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예. 자, 이제 가도 괜찮아요. 네. 가도 괜찮아. 오늘 설교는 19금 설교라서 아이들이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특별 광고 두 개 있습니다. 특별 광고. 지금 한양대 기숙사를 건축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문제가 없는데 성민교회가 주차장과 진입로에 좀 어려움이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데 항의하는 사람 숫자가 많을수록 좀 힘이 있는 모양이어서 저희 교회에 부탁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상관없지만 또 형제교회 아닙니까? 형제교회 어려움 당했는데 도와야지요. 성민교회보다 우리가 더 많이 서명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형제들이 기분이 좋겠죠. 그죠? 아, 우리 문제인데 홍익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서명했네.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가실 때 교회 앞에서 꼭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하셔서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또 우리 성민교회를 도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여러분 유튜브 좋은 게 있으면 서로 돌려보지 않습니까? 유튜브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목이 선교사들이 본 조선시대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찍은 사진 동영상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이걸 KBS에서 만들었어요. KBS.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고 잘 만들었죠. 굉장히 감동적이고 아 선교사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한국에 오셨구나. 선교사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구나. 선교사님들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우리 성경 통독하는 그 자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 이 동영상 한번 꼭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78쪽 근처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같이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하기에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자고 고백한 우리 호산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가수 김호중 씨를 아시지요? 예. 인기 가수 김호중 씨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불우한 환경을 극복한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울산에 가면 임마누엘 교회라고 있는데 이 임마누엘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고 그 교회의 중등부에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뭐 옛날에는 교회마다 이렇게 학생부 성가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찬양대를 했는데 그 중등부 찬양대에서 노래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서 김천에 있는 예고 예술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김천 예고에서 서수용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선생님이 또 지도를 잘해가지고 일취월장해서 세종음악 콩쿠르에 나가서 1등을 하게 되고 전국 수리음악 콩쿠르에서도 1등을 합니다. 그리고 2009년 SBS에서 놀라운 스타킹에 출연하고 2009년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스타킹에 나와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독일로 초청을 해서 유학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의 성장기를 그린 것이 영화로 되어서 파파로티라고 하는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런 파파로티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아주 재미있고 감동적인데 그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미스터 트롯에 참여해서 본격적으로 대중가수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던 그가 한순간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날 압구정동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다음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김호중은 소주를 약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고 매니저가 김호중을 대신해서 자기가 운전했다고 거짓 자수를 했습니다. 소속사 부장은 본부장은 차량의 운행을 녹화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해서 파괴시켜버렸습니다. 범죄를 감추려고 조직적으로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를 비판한 사회적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단순히 술 때문이 아니라 거짓말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와 실수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지만은 거짓말을 하고 거짓 행동을 했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는데 마치 마귀의 종노릇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명예도 추락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행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면 대부분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당시에 다윗은 주변 모든 민족을 다 정복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할 초강대국을 다윗이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를 다윗 시대에 세운 겁니다. 다윗은 신앙적으로 볼 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예배 제도를 개혁하고 수많은 악기를 제작하고 수백 명의 찬양대를 조직하고 수천 개의 찬양곡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에 나오는 시의 상당한 부분이 다윗이 지은 찬양시입니다. 그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뢰고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오죽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잠재적 메시아의 모습, 잠재적 왕으로 그렇게 묘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에 합하다는 말은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최고의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왕이었고 신앙적으로 탁월한 영성을 가졌던 이 다윗이 우리처럼 똑같이 죄를 짓고 실수하는 연약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범한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 중이었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전투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요압을 지휘관으로 삼아서 모든 병사들이 전투 현장에 나가서 암몬과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혼자 낮잠을 길게 자다가 늦게 일어나서 옥상 위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당시 다윗 왕궁은 시온산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근 주민의 집 마당을 잘 내려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왕궁 근처 어느 집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고 성적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부하를 시켜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오게 합니다. 또다시 부하를 보내서 그 여인을 강제로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남편이 있는 남의 아내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동침을 하고 그 후에 자기의 그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바세바가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가 임신했다고 알려옵니다. 다윗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엄밀하게 수습할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 다윗의 계획은 전쟁터에 있는 요압 사령관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특별 휴가 조치하게 합니다. 다윗은 우리아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동침하며 휴가를 보내게 해서 바세바의 임신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자기의 전우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혼자서 집에서 휴가를 보낼 수 없다면서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경비대의 숙소에서 보냅니다. 다윗은 두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서 술을 잔뜩 먹여서 취하게 한 후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 본능이 약해지고 절제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아가 집으로 들어가서 바세와 잠을 자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또다시 왕궁 경비대에서 숙소에서 잠을 자고 맙니다. 그만큼 우리아는 술에 취해서도 다윗에게 철저히 충성하는 정말 귀한 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여버리면 자신의 죄악된 행위가 영원히 감추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고 전쟁터에서 적의 손에 죽게 하여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로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라는 편지를 군사령관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요압은 우리아를 적진 한 가운데 보내서 우리아가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부하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무심해진 타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네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바세바가 남편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즉시 바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속히 바세바를 취함으로써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가 자기가 결혼한 후에 생긴 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꾸밀 계획이었습니다. 그 후 다윗은 1년 정도 이 사실을 비밀로 붙이고 아무도 발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즉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소문을 막았고 어느 누구도 모르는 완전 범죄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교묘하게 살해하고 거짓으로 자신의 죄를 숨기고 감춘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27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범죄를 두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다윗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의 진정한 회개를 기록한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51편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자, 그 다음에 10절,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진실한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지만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한 열매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남의 물건을 훔쳤다거나 다른 사람을 때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죄를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물건은 돌려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때렸다면 치료비를 줘야 되겠죠. 그죠?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그 일로 인한 결과 고통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인데 사무엘하 14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이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고통은 왜 생깁니까?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서,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열매로 인해서 다윗은 여러 가지 끔찍한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4장부터 24장까지 이어집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죄를 지었듯이 우리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주님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다마는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으니까 나는 괜찮아.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죠. 나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나는 권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목사니까 괜찮을 거야. 아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아무리 직장과 직분이 어떠해도 모든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6세기 초에 로마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7가지 죄, 7대 죄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7가지 죄, 7대 죄는 다른 죄보다 더 무겁고 심각한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7가지 죄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범하기 쉬운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짓기 쉬운 죄 일곱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곱 가지 죄는 다른 죄악들에 대해서 원인이 되고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 죄와 같은 걸 범하게 되면 다른 죄도 쉽게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레고리우스 황제는 일곱 가지 죄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이라는 죄.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특별하게 여겨서 남들을 무시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교만이죠.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지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것. 사람이 그런 욕심이 찌든 탐욕을 갖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정욕.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성생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성생활은 오직 부부관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벗어난 성생활이 바로 음란함이고 정욕입니다. 그 정욕은 우리가 순결한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네 번째는 질투입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성공할 때 기뻐하기보다 슬퍼하거나 분노하는 태도입니다. 때로는 남의 일이나 물건을 탐내거나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속상해하는 태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탐식.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지나치게 욕심을 내고 절제하지 못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음식이나 술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집착을 가진 것, 탐식이죠, 탐식. 요즘 유튜브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술이나 음식을 끝없이 먹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남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은 그것을 재미있다고 좋다고 박수치며 시청을 합니다. 여섯 번째, 분노. 몹시 화를 내어서 이성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화를 내었을 때 이성을 잃게 되면 폭언을 하게 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복수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심할 경우는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나태, 게으름입니다. 나태는 나만 편하고자 하는 무책임이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형편을 배려하지 않는 무관심입니다. 죄는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우리 심장에서 신선한 피를 만들면 그 신선한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공급하는 전달 역할을 하는 것이 동맥이죠. 동맥. 이 동맥의 내면에 기름기가 끼고 각종 이상 조직이 증식하면 동맥의 폭이 좁아지게 되고 동맥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동맥경화다 이렇게 말하죠. 동맥경화가 되면 각종 심각한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맥경화가 발생하면 협심증, 심근경색이 생기게 되고 각종 심장 질환이 오게 되고 뇌경색이나 뇌출혈, 뇌졸중과 같은 그런 무서운 질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 삶에 치명적이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의 이 범죄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의 가족들 가운데 무서운 죄악이 결과가 열매가 생겨나게 됩니다. 다윗의 맏아들 압논은 이복 여동생인 다말에게 정욕을 느끼게 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여동생을 급탈하게 됩니다. 이를 보고 분노한 다말의 친오빠이자 압논의 이복 형제인 압살롬은 역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자기의 큰형 압논을 살해합니다. 자녀들 사이에 급탈과 살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떻게 압논이 자기 여동생을 급탈하고 압살롬은 자기 형을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다윗에게 이 일을 통제할 도덕적 영적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말이 급탈을 당한 후에도 다윗은 분노하기만 했을 뿐이지 가해자인 압논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도 성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신도 성범죄를 저지른 죄인이기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아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로서의 도덕적 무책임감과 무능력함은 다말과 압살롬의 분노를 부채질하게 되고 더 큰 무서운 범죄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압살롬은 백성들을 모아서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를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빼앗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성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지요. 그렇죠? 이후에 다윗은 다시 군사를 규합해서 예루살렘 성을 되찾지만은 끔찍한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성을 차지한 후 후궁들을 범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다윗성 옥상이었죠. 다윗이 바세바에게 정욕을 품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후에 압살롬을 살해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요압 장군입니다. 결국 모든 비극은 다윗의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끊임없이 깨짐없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죄악의 대가로 인해서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여러 가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죄는 우리 자신의 삶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마음속에는 짜증이나 불안이나 분노나 우울함들, 답답한 마음들, 죄책감이 생겨납니다.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절대로 죄인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죄는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다윗의 범죄는 우리아와 원수관계가 되었죠.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다윗과 그 자녀들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암논과 다말과의 관계, 암논과 압살롬과의 관계, 압살롬과 다윗과의 관계, 다윗과 요압과의 관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나도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내가 죄를 짓게 된 당사자도 우리가 괴롭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 나와 관련이 되지 않은 주변의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갈등과 긴장과 싸움이 있다면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 결과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각종 죄악이 발생하고 관계가 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을 괴롭히는 그 악한 죄악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애물입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절대로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죄는 죄를 낳습니다. 음란한 마음을 품자 간음을 하게 되고 간음하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자 살인을 하게 되고 끊임없이 죄는 뿌리를 내리고 정식하게 됩니다. 죄가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죄는 다섯 번째로 유전됩니다. 유전.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땅이나 집이나 돈이나 주식이나 뭐든지 좋은 것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자녀들한테 재앙을 물려주고 저주를 물려주고 슬픔을 물려줍니다. 다윗은 암논에게 고통을 물려주었습니다. 압살롬에게, 심지어 솔로몬에게도 다윗은 고통과 죄악을 물려주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죄를 물려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죄를 물려주고 아들이 손자에게 죄를 물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주님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고 심판이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만일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고 제일 먼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반드시 암세포를 제거하고 치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암세포인 죄가 발견된다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고 최우선순위를 두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내가 죄를 잊어버린다고 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합리화시킨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우리 죄 때문에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길밖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마다 유혹에 잘 넘어가는 때와 장소가 있어요. 평소에는 잘 사는데 특정한 장소에 가면 유혹에 넘어가거나 특정한 시간이 되면 유혹에 넘어가거나 특정한 일을 할 때 특정한 사람들을 만날 때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때가 있죠. 우리는 내가 언제 그런지 어디서 그런지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더 쉽게 죄를 짓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자리를 피해야 되겠지요. 나로 하여금 죄를 쉽게 만드는 그런 관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악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100일 통독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용서해야 되는구나, 꺼내야 되는구나 알지만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용서할 수 있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끊어버릴 수 있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거룩한 길을 힘써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알기는 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네 번째, 공동체를 의지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의지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거룩한 힘을 살 수, 거룩한 길을 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죄를 일깨우고 회개하도록 권면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친구였어요. 왕에게 찾아와서 왕의 잘못을 비판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이기에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친구이기에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이기에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내게 와서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집사님 그건 죄입니다. 집사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아끼기 때문에 내 형제가 되어서 내 친구가 되어서 나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일깨워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을 어디가 만날 수 있습니까? 예, 사랑방에서 만날 수 있어요. 사랑방에서. 사랑방들은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방 식구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방 식구들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라고 일깨워주고 야단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거룩한 길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잠언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혼자 싸우면 질 수밖에 없지만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싸우면 욕심을 이기고 유혹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 사랑방 모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사랑방에 서로 권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얘기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에는 청년부 장로님이 청년부 부장이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장 장로님이 계셨는데 무역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문을 닫기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회사를 이제 문 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바이어 한 명이 주문하러 오게 되는 거예요. 요 주문을 받아들이게 되면 요 주문이 계약이 되면 회사가 살아날 수 있고 이 주문 못 받으면 내일 당장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바이어를 붙잡아서 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래서 제일 맛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제일 좋은 호텔에 방을 잡아서 이제 방에 안내를 했어요. 근데 열쇠를 넘기고 이제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바이어가 뒤돌아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한 명 넣어주세요. 그러더란 거예요. 방에다 여자 한 명 넣어주세요.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요리하려고 그랬는지. 예. 이 업계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 관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계약을 못하게 되면 내 회사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장로고 청년들을 지도하는 부장 장로인데 부장인데 어떻게 여자를 넣어줄 수 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텔 앞에, 호텔 건너편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사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제가 이 사람 놓치면 내일 문 닫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명색이 교회 장로고 청년부 부장인데 여자를 넣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가 지금까지 나를 신뢰했지 않느냐? 지금까지 나를 신뢰했듯이 다시 한 번 더 나를 신뢰해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뭡니까? 문 닫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다시 호텔로 가서 그 바이어를 만났습니다. 가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교회 장로고요. 저는 교회 청년들을 지도하는 부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의 주문 받지 않으면 저희 회사 내일 틀림없이 문 닫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장로로서 청년 부장으로서 당신한테 여자를 넣어줄 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드리고 가겠습니다.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바위가 갑자기 이 사장님의 바지를 붙잡고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곡을 하지만 통곡을. 한참 울고 나서 이 바위에 가는 말이 저도 교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장님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 죄가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 울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바이어는 그때부터 자기 회사의 모든 주문은 이 사장님 회사에게 무조건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구별되게 살아갈 때 욕심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렇게 복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일깨워 주십시오.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심에 따라 살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 일깨워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붙들어주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히 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어서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욕심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의 희생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노예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일깨우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늘 욕심에 넘어가기 쉽고 유혹에 시달리기 쉬운 자들입니다. 그때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홍역의 모든 성도들은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함으로 함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새 인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영원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능력 주 성령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모든 유혹을 이기고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거룩한 길, 복된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근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후손들 머리 위에 국내외 출타 중인 홍익들 머리 위에 주님이 친히 세우신 120명의 사랑방 지기들과 130명의 교회학교 교사들과 123명의 국내외 북한의 후원 아동들과 25명의 해외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